우리는 이미 앞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거역한 아들과 그와 반대로 비록 말로는 불순종했지만은 깨닫고 회개해서 행동으로 순종한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을 거역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 말미에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익숙하게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거역하는 형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비리를 부약의 역사와 예언을 들어 증거하시는 예수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추종하는 까닭에 역시 무리를 인해서 분감을 삭히는 모습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봅니다. 누구를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 생명처럼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더러더러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가져다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신 포도나무가 강성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들짐승에게 상한다고 탄식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과 상당히 근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내용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도 역시 안타까워하는 포도밭에 대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치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고 증거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 에스겔 19장에서는 포도나무에 어울리지 않은 높은 큰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만에 대한 경계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는 번성할수록 오히려 교만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은 포도나무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관리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에 있어서 불성실한 포도원 관리들로 인해서 포도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 기독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주님의 일깨워 주심에도 반항하고 거역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할 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까지 완악한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대중들의 눈치나 인기에 행동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고 경계되는 인물임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 부분은 먼저 33절과 34절인데요.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거든요. 포도원 주인의 완벽한 준비와 그것을 완벽하게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집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또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집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비유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불완전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요즘도 포도밭 가에 보면 탱자나무를 가지고 이게 점점이 심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연 가시를 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걸 보는데 그런 걸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하는 도적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전망대까지 세운 후에 이것을 비로소 소작인들, 농토는 없고 일손이 있는 사람들이 남의 밭을 배분을 결정해가지고 소작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해서 고칠 것이나 더 준비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해주었고 오죽하면 아직 포도가 열리지 않았지만은 수확해서 집을 짤 시설까지 갖춰줬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소작을 하는 농부들은 부지런히 거름만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전적만 잘하면 이제 결실을 거둬서 수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이란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그런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창조의 사역을 봐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묘사를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도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낙원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느끼는 교회까지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리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약 성경 속의 교회를 원시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로 교회의 법과 조직과 치리와 교제와 전도와 구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기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로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각자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이 더해지면서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다만 맡겨주신 그대로를 충성되게 지키고 관리하고 키워나갈 뿐 한 가지도 모자람이나 부족하여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형태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이 포도원의 비유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시기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상고하게 되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악한 종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주인이 분명히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 뭘 얘기합니까? 나도 분명히 심은 데서 거둔다 그리고 해친 데서 모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맡긴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완벽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실과 때가 되었다고 믿으시고 실과를 받으러 오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신 주님께 반드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35절에서 42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완벽하게 준비해서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 대해서 잘못된 관리자들의 얘기를 쓰고 있죠. 이 부분은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내진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말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35절, 36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히 요구할 것을 달라고 종들을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내신 종들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마당에서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을 보면 그렇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의 꼭 같은 말씀으로 이 불의 선자라고 하는 능력의 선자 엘리야조차도 선자로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불의 선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었고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온갖 좋은 말로 왕에게 아부를 할 때 바른 말씀을 증거한 미가야는 감옥에 가두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빵만을 주어서 고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요시아 왕을 알죠? 형제는 모두가 다 그 악한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왕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아달랴가.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자를 제사장의 딸이 숨깁니다. 그래서 키우죠. 그래서 마침내 6살이 됐을 때인가요? 이 요시아를 왕위에 옹립하면서 이 악한 나달랴를 죽입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하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주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요아스는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대단히 좋은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이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뿌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제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인용하시는 내용을 보는데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이 사실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눈물의 선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러 보낸 선자들은 목숨을 바쳐야만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미움을 받으면서도 생명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시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가까이 가져와서 이해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도용하고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로는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37절에서 39절에 봅니다. 세 번씩이나 종을 보냈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 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세 번씩 종을 보냈지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자 주인은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랬다고 이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외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상속할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20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선택한 백성들이 그를 선택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서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증거도 이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일 뿐 아니라 마침내 만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 밖의 해골의 동산 골고다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쓰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욕심과 재성으로 가득 찬다면 주님을 섬긴다는 교회 속에서 또다시 주님께 아픔을 드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만 교회가 주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프실 것이고 그것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세 번째 말씀은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직접 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0절, 41절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기를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듣는 사람들이 한 얘기거든요. 언제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서 봅니다. 예수도의 사형 판결에서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외칩니다. 그럴 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강큰 사람들이죠. 이러한 무서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이 약 2000년간 대대로 순환과 죽음을 당한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이 난다고 할지라도 쉽게 자신의 저주를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면서 분노를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분감을 가져도 자신의 저주를 맹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는 분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임을 여기서도 깨닫는 것이죠. 이런 두려운 경계를 받는 우리들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화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42절에서 46절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의 인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익숙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여기서 예수께서는 물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며 이 경계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로 주시는 교훈임을 새겨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성은 오직 하나, 열매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석가래도 쓸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의 잎이 그렇게 유용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장 유용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나무가 될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경계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셨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얼마 전에 상고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경계도 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교훈들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경계 한마디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 44절이거든요. 이 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힘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건 오늘 우리 시대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회에서든지 이방인의 교회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거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거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분명 깨어지고 가루가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계로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이나 비유를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역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듣는 그 사람에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유라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비록 선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지만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들의 말까지도 결국 불순종함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자신과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관계 긴밀성을 말씀하심을 우리는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으로서 포도나무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실 맺음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고 또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과실을 맺는 데 의미와 목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말이죠. 과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많은 점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하고 병행되는 의미를 준다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치거나 더할 것이 없고 오로지 충성해서 열매 맺는 것만이 오늘 이 교회 속에 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이 절대적이고 그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기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진리의 대항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